마가복음 세 번째 강의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 복음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초월적인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초자연적인 것이고 또 승천도 마찬가지고 재림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가 또한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생명의 힘으로 산다. 그래서 이를테면 거듭나는 것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에서 났다. 위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지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중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균형을 잃으면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기적이 있고 또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동양에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신비주의가 우리들의 전통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꾸만 이런 꿈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뭐 예언기도 받는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굉장히 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 분이라든지 뭐 특별한 뭐 예언기도를 한다. 그래서 그런 분의 그 기도를 받기를 아주 좋아하고 뭐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뭐 그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도 상당히 신비적으로 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짧은 것이지만은 요한이 잡혔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그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대전환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옮겨가셨어요. 유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쪽에 계시다가 원래 요단강에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를테면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갈릴리에서만 사역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옮겨가셨습니다. 사역의 무대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잡혔다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이 장소가 옮겨졌다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여러 달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직접 또 소개도 했고 그렇지만 격렬한 반대를 받았고 기존 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서 성전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에 휩쓸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세례 요한이 부패한 이를테면 요즘 말로 하면 정권에 대해서 그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때문에 헤롯 왕이 투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받았지만은 그 투옥되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것이었다. 무슨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자기 자신의 사역에 굉장한 위험이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세례요한 넣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옮겨가셨어요. 갈릴리는 훨씬 더 북쪽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골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서 우리가 한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세례 요한과 같은 대선지자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신 운동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제거시키시냐, 왜 두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왜 헤롯 왕의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이 거기 이스라엘의 중심지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셔야지. 뭐 흔히 하는 말이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만일 바뀐다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쉽게 복음화 될 텐데 왜 거기를 떠나시는가? 떠나시는 이유 자체가 헤롯이라는 이런 왕의 위협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정도 되시면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으실 것 같죠. 그러나 본문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세례요한의 얘기를 먼저 드리면 세례요한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막기 위한 갱신운동의 대지도자였어요. 근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 이 세례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아닐까, 아마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세례요한은 자신의 그 이때는 강대상이 어디냐면 저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서 그쪽으로 나왔어요. 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했거든요. 이게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에요. 세례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외쳐본데 누가 가겠어요? 그런 인물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처럼 큰 능력으로 그 효과가 엄청났거든요. 뭐 바리새인들도 오고 여러 가지 뭐 군인들도 오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그 갱신운동에 일테면 사인을 다 한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주자로서 끝까지 달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세례요한의 목회 이 사역 기간은 극히 짧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나는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성공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요한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말씀 이 한마디라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제대로 새겨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면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죠. 그는 망하고 나는 흥해야 하리라. 저 교회는 문 닫고 우리는 문을 크게 열고 우리는 크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께 주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식의 경쟁 의식이 많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요한이 가졌던 자기의 목회의 철학이었어요. 그 사역의 정신과 목표가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응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경쟁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에서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자기는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알력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서로 불안했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사명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인물들이 있는데 그 밑에는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자기들 말로 입으로 그랬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세례요한이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분이 침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직접 베푸지 않았지만 제자들 했죠. 거기 사람들이 그걸 다 몰려가더라 그죠. 우리 거든 사람이 그걸로 다 갔어. 다 사람 다 뺏기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 그죠. 뭐 당연히 그렇게 돼. 아 선생님께서 라비께서 저기 뭐야 세례요한 선생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시는 분이 지금 아직도 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걸룩하네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이래야죠. 그런 말씀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참으로 멋진 말을 했거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와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성의 정상이에요. 우리가 뭐 스피리추얼 하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하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라면은 그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야 어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일 잘 돼야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이런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그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느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이와 같은 충만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육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며 자신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가 원하던 일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가도 된다 이거죠. 내가 더 이상 있으면서 뭘 내가 뭐 인기를 더 이상 끌고 뭐 그럴 필요가. 그러나 유대 온 민족들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기분 나는 일이겠어요. 그 인기를 계속 끌어안고 싶은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정신과 목적을 가진 요한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붙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삶에서의 사역을 완전하고 깨끗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성취했으니까 주께서 불러가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소원대로 요한의 소원대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는 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흥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죽었어요. 세례요한은 요한이 끝까지 의로운 삶을 지키다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광야에서 그렇게 먹지는 못하고 그 메뚜기 같은 거 하루 이틀 다니고 그 복지도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같으면 올리브오일이라도 넣고 하지. 그 상당히 뭐 덤불불 피, 후후 불어서 피워가지고, 뭐, 요한의 모습은 그 형편 없었을 거예요. 그 깡 말랐을 거 아니겠어요? 하여 뭐, 메뚜기가 뭐, 이 비타민보다 낫다고 하면서 어릴 때 우리가 구워 먹은 기억은 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세수를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옷을 갈아입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전하는 그 앞에 서서 전하는 그 소명과 그 기쁨을 갖게 해서 그 열정에 불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게 예루살렘에 가서 샤워도 좀 하시고 거기 가서 좀 사우나도 좀 하시고 좀 안마도 좀 받으시고 아 그러고 나서 좀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왕국하고 또 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대표하는 사탄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왕국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이 사탄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백성들을 일단 악의 세력을 건져내시고 헤롯의 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를 다 원했는데 무력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거기에 지금 세례요한이 앞장을 섰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서 나타나시는데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왕국을 파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겸손이다 이거예요. 양보하는 것이라 그거예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라 그죠. 그치?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희생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근데 우리는 왜 처음부터 엉뚱한 데를 가요? 엉뚱한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뭐 문구 같은 거 갖다 대고 구원은 맞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흥하기만을 소원하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이다. 너는 잘했다. 내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거죠. 요한에게 목이 잘렸다고 해서 그게 패배가 아니죠. 성공한 것이에요. 승리한 것입니다. 헤롯의 불의를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을 했어요. 헤롯의 칼을 의인의 피로서 받았던 것입니다. 헤롯의 칼을 악감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원수를 꼭 갚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갚은 것이 아니죠. 의인의 피로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을 평가하세요. 그 평가하시고 또 헤롯을 평가하시는데 이 의인의 피를 흘린 헤롯을 보고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여우라고 부르셨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되. 근데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최대의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최대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것이 목회 성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짧게 살든지 혹은 뭐 무드셀레처럼 뭐 여러 백 년을 살든지 간에 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간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소명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비록 그것이 광야의 한 구석이라 할지라도 관철시키면서 사는 것이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박수 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호평이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무대에서 스스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세례 요한이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으로 있었을 때나 갇혀 있을 때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만을 생각하고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투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피하셨을까? 뭐 헤롯의 권세가 아무리 큰다선 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그렇게 뭐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버티고 계셨어야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아마 비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좀 잘 확실히 안 믿으시는 거 아닌가. 세례요한처럼 뭐 순교할 수 있지 않은가. 응? 믿음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신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흔히 우리가 이런 말하죠.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우리들이 실패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병도 낫지 않고 사업도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뭐 그냥 부부 사이에서 나빠지고 자식도 그냥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교회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여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주님. 힘들 말이에요. 강대에선 목회자들, 뭐 강사들 이런 사람들 서서 그런 말 그런 식으로 하신 분 계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었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뭐 조금 눌리고 자신도 없고 그러면 아멘 소리가 점점 조그맣게 나와요.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서로 기둥 충만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것이 격려가 되나봐요. 그것이 마음에 좀 위로가 되나봐요.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예배 본 것 같지 않다. 확신이 안 선다. 근데 아멘 소리 크게 했더니 확신이 서더라. 이제 이런 것은 매우 유치한 짓이에요. 이런 쇼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세길교회 그런 쇼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자신 할 줄 몰라요. 아, 연극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극 배우로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습관이 나왔을까?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의 문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만사형통의 구호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믿음을 실체와는 거리가 먼 공허한 자기 신념으로 이것을 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가신가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그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자 안에는 비상적인 확신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믿습니다 하는 건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믿어봐야지 억지로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들여와가지고 뭐 로버트 슐러니 그런 사람 다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분 그분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심리적인 자기 측면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심리학에서 나온 원리 같은 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조건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이 무지한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아주 유치하고 대단히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어둠의 세력인데 그것을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예수님도 믿음이 없으신 분이죠. 세례요한이 잡힌 걸 보시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시고 아 금방 피하시지 않았어요? 왜 당당하게 성전에 서서 예루살렘에 서서 뭐 헤롯 왕궁 앞에서 예? 하나님 저는 주께서 제 생명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우 같은 저 헤롯 왕으로부터 저를 막아주세요라고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그렇게 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셨어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는 믿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도전하지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는 간식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도 막 헤롯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나와서 외치고 말이죠 이런 거. 그 막 뒤집었고 뭐 외치고 뒤집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 좋아한다면은 1세기 때 살았던 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버티시겠어요? 여러분 사도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을 갖다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기들 없을 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죽이기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제자들이 그 교우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 자신이 또 어떻게 주여 그들을 치시고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담임석에 앉아서 많은 사람께 복음을 전하다가 승계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좌측에서 승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잘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자들이 바울을 밤에 광주리에 남아가지고 성벽에서 이렇게 달아내서 얼마나 그 보기에 그 치신이 없습니까? 광주리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거기다 바울끼리 아마 조금만 있던가 봐. 광주리에 또 죽어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동경이 달아내서. 그래서 내려 도망가. 바울 같아, 이거. 바울답지 않다고 여길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바울을 보고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 뜻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순교를 두려워했다고도 말하지 않고.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 하면서 만용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망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지금 망쳐지고 있는데도 그건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일을 잘 되게 해서 내 믿음 믿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 성경이 보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자꾸만 가르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유기 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을 성취시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대처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고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과 바울에게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두 분들이 다 건전한 상식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건전한 상식이라는 것은 믿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은 오히려 믿음이 적용되는 수단과 통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주의에 빠진다든지 뭐 초월적인 거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은 건전한 상식을 제쳐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에서 여러 번 건전한 상식적 판단으로 위기를 모면하신 일이 많았고 바로 그 한 케이스가 세례요한이 투옥되자 얼른 신변의 위험을 느끼시고 피신하셨던 거예요. 갈릴리로. 그것이 건전한 상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헤롯 왕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아시고 피하셨어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찍 조사하시면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한 회당에 가셔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기적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그날이 회당에 가신 날이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 또 죽이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해변으로 철수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이 헤롯당들 또 서기관들의 이 서기관이라 그러면 뭐 요즘 말하면 뭐 신학자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의 배척과 위협이 날수록 심해지니까 그 위험을 또 느끼시고 이방지역을 하죠. 이번에는 아예 이방인들이 이방지역을 유대인들은 안 가죠. 예. 그러고 하셨어요. 두로라는 데 또 시돈 땅 그쪽으로 아예 가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건전한 상식으로 피신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이방인 여자를 이제 치유하는 사건이 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 선교를 미리 옛날부터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이벤트가 생겼어요. 헬라인 여자의 딸을 마귀에 물리면서 구해 주셨어요. 이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 내가 내 자식에게 줄 빵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 개들도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으니까 사람들이 그 개들도 그 밥상 밑에 떨어진 구슬이 멋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그 눌림으로부터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여주신다고 해서 헤롯의 위험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 살인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일부러 가서 도전하고 그런 짓을 안 하셨다 이거죠. 상식적 판단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띄워놓고서 사람 아주 그냥 훅 띄워서 열나게 해놓고 예. 그 다음 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이 상해요? 그럼 그 가서 조용히 하고 또 울게 하고 그러면 또 무슨 뭐 강사들 데려다 프로그램 데려다가 막 이렇게 갖다 붙고 그때마다 또 열이 나서 이렇게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걸핏 하면 그냥 그런 식으로 입버릇처럼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게 완전히 악습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을 당하면 당연히 경계를 하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쯤 미쳐버린 경우 많아요, 사람들. 게네사렛 그쪽에 그 사람, 그 관인이 있을 때 미친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아래 앉았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정신, 그냥 뭐 기도원이다 뭐다. 제가 기도원 자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지. 그런데 가서 그냥 뭐 울고불고 뭐 그런 무슨 말들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느냐고. 제가 옛날에 뭐 조금 이렇게 회전을 제가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을 뽑는데, 아, 뭐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뭐 부드럽게 대하고 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안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자꾸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라고, 저기, 다른 사람은 포기를 결정했다고. 근데 또 포기를 안 해요. 계속 와요. 와서 자기가 산기도 갔다 오는 길인데, 말씀 분명히 들었다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피조물인데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배반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거 정신이 나간 짓이죠. 사실은 거기서 돌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왔으면 건전한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신비적인 거 하나님이 기적으로 뭘 하기만을 바라거든요.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병자면 다 기적으로 낫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도 하셨죠. 그거 있습니다. 뭐 성경이 그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시고 정상적으로 다 뭐 처리하시죠. 그래서 헤롯에게 잡혀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보장 없는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그 가르침이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확신을 한다든지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비상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셈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건전한 상식적 판단으로 생명을 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어요.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박해받았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전부 다른 크리스천은 전부 다른 곳으로 흩어져 갔어요. 그것을 놓고 사도들이 붙잡지 않았어요. 아 여기서 같이 죽어야지. 사도들은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한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에게 선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갈릴리로 사역지로 옮기신 것은 건전한 상식적 판단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서 행한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가 갈릴리였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겠어요? 갈릴리로 가셨거든요. 딴 데 가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딱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 이것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방의 갈릴리에서 해변길과 그 이방 나라 같은 갈릴리 거기에서 큰 빛을 받았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서 빛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마음을 견지라고 성경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건전한 상식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언이 성취되고 그런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받으신 것과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보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의로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본인에게 성취될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사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사사건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건전한 센서의 활용은 믿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면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건전한 상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상식은 믿음이 적용되는 실제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개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이 하나님의 큰 빛을, 메시아의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모르셨다면 갈릴리로 사역지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갈릴리 떠나지 않냐고 거기서 계속 사역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 더 뭐 많은 크고 많은 사람 부자들 뭐 저희 지도자들 많이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갈릴리 저 이방인과 같은 식으로 사는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놀란 메시지의 예언의 말씀이 그쪽 지방이 빛을 보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거기가 빛을 볼 것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뭐 위협이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혹은 뭐 인위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타의 요구에 의해서 내 믿음이 억지로 뭐 자아내거나 그런 신앙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 정상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